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만 또한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딜레마를 빠져 있고 또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또한 우리가 간혹가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해. 그 인간이니까 그게 안 되지. 라고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는 불가능한 거야. 인간인데 어떻게 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 그 좋지만 우리가 할 수 없어.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말씀도 합니다. 예수 믿어도 성령 받아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예수를 잘 믿다가 어떤 실수를 한다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성질을 죽이지 못하는 걸 보면 예수 믿어도 성령 받아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은 사실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말이죠. 왜냐하면 성령 받아도. 성령님이 누구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해 라고 말을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하시겠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고 신성 모독에 관련된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신성 모독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만약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면 그러면 우리가 과연 믿는 성도냐는 거죠. 그럼 과연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냐는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변화가 없다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화가 전혀 없다라면 과연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 저 바깥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세상을 마음대로 인조하는 그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변하지 않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 교회 다니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삶이라는 측면에서 열매라는 측면에서 보면 없다는 거예요. There's no difference between believers and non-believers.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변화된다, 성숙해진다.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이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지 않으세요. 인정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누가 사랑하냐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근데 지킨다는 말이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오베이라고 써 있어요. 순종하는 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만큼 변화되는 순종의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야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고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이 사랑 안에는 믿음이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믿기만 하고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다른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과 다릅니다. 믿음을 전제한 사랑이에요. 믿음 없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을 전제한 사랑이기 때문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순종, 이 변화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기 위해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먼저 57절에 보면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순종하리라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키는 것과 관계되는 게 뭐냐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심으로 주께 간구했다는 말이 58절이 예전에는 무슨 말씀을, 옛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이게 사실 맞는 번역이에요. 그리고 NIV 영어 성경에는 내가 주의 얼굴을 구했다. 얼굴이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favor, 호의, 은혜, 긍휼을 구했다, 얼굴을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법도,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There is nothing I can do to change my life. There is nothing I can do to live a different life.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가 변화된 삶,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보고 노력해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만약에 변화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변화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자기 노력을 자랑하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베푸신 긍휼과 은혜를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삶, 성화의 삶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의 삶을 살려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삶을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이 변화된다고 생각하면은 이 은혜로 변화되는 걸 잘 인식을 못하세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건 이해합니다. 근데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은혜로 변화되는 걸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 은혜로 변화되는 은혜라는 것은 사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때를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뭐 은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은혜와 내가 변화되는 것, 성화되는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요, 우리는 분명히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은혜의 역사가 그것으로 딱 끝나버렸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은혜로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은혜의 역사가 처음에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하고 그거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뭐 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 모든 게 다 내가 하는 거, 이런 거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그걸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은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은혜의 역사가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구원 이후의 은혜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권하시고 그의 사랑이, 그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은혜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나는 예수를 믿어도 은혜로 구원받았는데도 나는 하나도 변화되지가 않아, 하나도 성화되지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이 있다면 이건 굉장히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변화되는 게 없다라고 말하면 이 말은 어떤 말과 같으냐면 나는 은혜로 받았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의 역사가 내 속에 있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셔서 그분이 계시고 있는데도 은혜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가 은혜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를 주시려고 하시려고 나에게 성령님을 주셨는데 모든 것을 보장하시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까지 주셨는데 나는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바꾸고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변화와 성숙과 성화의 역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은 은혜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까지도 간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변화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전혀 변화되는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전혀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없어요. 전혀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화, 성숙이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 성숙, 성화 전혀 되어지지 않는다. 그럼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변화되지 않는데 그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어느 정도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이 있고 내가 타협하는 그 숨겨진 죄악이 있다든지 아직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 버리지 못하고 버릴 그런 죄, 그런 순종하는 거 하지 못하고 타협하며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아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령님이 그런 분들을 다루어 가세요. 처음에는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숨겨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산다 하지만 진정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연단시킵니다. 훈련시킵니다. 깨닫게 합니다. 때로는 채찍을 드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권면합니다. 말씀으로 삶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 속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포기하도록 항복하도록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단회적인 역사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단회적인 역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이 한 번 이루었다가 또 나중에 또 아, 너 구원을 잃어버렸구나 하고 또 하나님 뭐 줬다가 구원을 한 번 줬다가 아 그래 너 구원 받은 거 같지 않구나 하고 또 뺏었다가 또 구원을 줬다가 또 뺏어. 어떤 분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구원을 줬다 뺏었다 줬다 뺐다 이러시겠어요? 여러분 회개하면 다시 주고 아 요즘엔 잘하는구나 하고 주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건 단회적 사건입니다.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이 단회적으로 단 한 번 한 순간으로 이루어진 거야. 그러나 단회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은혜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그 은혜 역사가 단 한 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 역사가 단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강건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성화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화되는 모습까지 성령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은혜 없으면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그 이전은 은혜의 역사가 없었어요. 구원받기 전엔. 그러나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은혜의 역사가 새롭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역사, 바로 그 연회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전적인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의 역사 가운데 살기 때문에 간구하셔야 돼요. 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변하게 달라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나의 나 됐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은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고 성숙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그의 삶 전체를 가리켜서 나의 나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특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아,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으니까. No.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됐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그런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거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도 우리는 변화될 수 없어, 변화될 수 없어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내 연약해서, 내 연약함이 그랬고 내가 불순종해서 그렇고 아직도 내가 죄를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해서 그렇다고 솔직히 나의 연약함과 불순종과 죄를 고백하는 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아, 하나님도 못하셔, 성령님도 안 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불가능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 하면 차라리 하나님의 뜻, 주권, 그분의 뜻을 인정하며 부족하나마 연약하나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신다면 주님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소망과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께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늘 항상 듣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회개는 어떤 특정한 내가 잘못한 거, 아, 그거를 하나님 이제 회개하라. 물론 그것도 회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는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삶 그 자체가 회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회개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의 순종의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주시냐 하면요, 회개할 때 은혜 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있죠? 기도가 딱 막힙니다. 그럴 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나요? 어떤 죄를 타협하고 있나요?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있나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달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기도 안 될 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를 하게 하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셔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시편 119편을 쓴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가 어떻게 회개를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59절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여러분 회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행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생각하는 거. 여러분 회개할 때 나의 행위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행위를 생각하십니까? 행동을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 자신의 행동을 잘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제 행위를 잘합니다. 객관적으로 제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보는 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나기 때문에 나를 보는 데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주관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실수나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제너러스하게, 관대하게, 아량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라봅니다. 그렇죠? 자기니까 내가 이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내 자신을 바라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 흔한 이유가 뭐냐면은 내 자신의 잘못, 허물을 잘 이용하려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크날리시 하려고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허물과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아량을 가지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다른 사람이 실수한 거는 관대하지 않아요. 아주 비평적으로 아주 잘못한 거를 그대로,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러냐, 왜 라는 말을 단서를 붙여가면서 아주 조목조목 봅니다. 근데 자기의 행위, 자기의 행동에서만큼은 조목조목 날카롭게 크리티사이징하는 비평적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그건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아량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행위를 본다, 내 자신의 행위를 생각한다, 그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근데 여기 이 시편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 행위를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여러분 자기의 행위를 생각한다, 여러분 자기의 행위를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나의 행위, 행동을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행위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깨달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무엇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증거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견주어 봐서 그것과 비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큐티 세미나 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행동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견주어서 비교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이런 모든 것을 비교해야 된다. 그 가운데 내 자신의 삶을 투영하고 그 가운데 내 자신을 봐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행위를 인식하고 내 행위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건 신적 존재예요. 신적 존재.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생각하고 우리의 죄,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회개겠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고, 여기 59절에 보면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이 행위를 생각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비추어 견주어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봤다면 그 생각한 사람은 자기 행위를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났다, 스탑.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자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그 다음 단계에 있어야 돼요.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 잘못 걸어갔던 그 잘못된 발걸음 아닙니까? 이 발길이라는 건 어떤 행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의 잘못된 발길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어디에 돌이켜요? 주의 증거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돌이켰다, 회개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생각하고 증거의 율례, 그 증거의 말씀으로 자기의 발을 돌이키는 거. 여러분,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돌이킬 줄을 알아야 돼요. 잘못된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행위를 말씀에 비교해서 생각해 봤으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를 깨달은 사람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증거의 말씀에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길을 돌이켰어 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은 생각하고, 첫 번째가 생각하고 돌이키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계명들을 지키게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뭐냐면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지키는 데까지 나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인 줄 압니다.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주의 증거로 내가 돌이켜 살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행하지 않습니다. 행하는 게 없어요. 지키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60절에 지키게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자세를 가르쳐주죠. 회개는 신속히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시행하는 게 회개다. 여러분, 회개를 신속히 지체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빨리 하지 않으면요, 회개했다고 해도 그 회개자의 마음이, 그 회개한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회개를 못하게 돼요. 온전히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그런 비유에서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즉시 행하지 않으면 빼앗아 버립니다. 돌밭에 뿌렸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데 곧 넘어진다. 이 환란, 핍박,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뿌려져 있는 자는 말씀을 듣때 세상의 염려와 재료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빨리빨리 하지 못할 때 다른 문제들이 생깁니다. 다른 세상의 염려, 재리와 유혹과 욕심, 환란, 핍박, 이런 것들이 자꾸만 생깁니다. 사탄이 와서 유혹합니다.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훔쳐가 버립니다. 그래서 신속히 지체 없이 빨리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속히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따라간다, 그것이 회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신속히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될 때 이것이 바로 회개자의 삶이요, 이 주의 증거의 증거로 돌이키는 삶. 바로 저는 이 삶을 보고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말씀 중심적인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회개자의 삶은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자의 삶이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잊지 아니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1절에 악인들의 주리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법, 이 말씀의 법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말씀하지만 이 말씀의 법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말씀의 법, 이것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를 가르쳐서 말씀을 잊어버린 시대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르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르쳐서 말합니다.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없는 시대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상대평가합니다. 상대적으로 모든 것을, 진리를 보고 상대적으로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 이 절대적인 진리나 가치를 얘기하면 틀렸다. 그래서 사람이 지금 말씀대로, 절대 기준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왕따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왜냐하면 절대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말씀대로 산다?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당합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 주의 법을 잊어버린 시대예요. 말씀을 잊어버린 시대예요. 말씀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자기 판단대로, 자기 뜻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캐세라 세라, 뭐 될 대로 되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사사기 시대 자기의 소견대로,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요 오늘날 같은 그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뜻을 중요도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요도를 두지 않고 지키는 것도 중요도 두지 않는데, 여기 나와있는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61절에 보면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 법을 잊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잊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잊는다는 것은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법 때문에, 말씀 때문에 생기는 게 정체성입니다. 삶입니다. 정체성의 삶이에요. 근데 법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주의 법을 잊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 타이밍, 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고, 이 실타래처럼 막 꼬이고 설키고 이런 겁니다. 악인들에 의해서 실타래처럼 막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 때 미치는 거죠. 이 정도 됐으면 사람들의 본능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을 다 잊어버립니다.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어.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렇게 힘든데, 아, 나 하나님의 법이고 뭐고 나 신경 안 써. 뭐 하나님도 뭐 내 편이 아닌 것 같은데, 뭐 하나님도 뭐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도전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아야 될 그 시점이 바로 악인들의 줄이 얽혔을지라도, 그때 주의 법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믿어도 꼬여있는 상황과 두루 얽혔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51절에 본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조롱하는 가운데도 주의 법을 떠나지 않는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한다. 여러분,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한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한다는 말을 아주 반대적으로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법을 기억하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에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며 믿고 소망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법을 잊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그의 선하심을 맛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 도다. 경외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근데 이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공구할 때 부르짖을 때 시편 34편 7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곤고한 자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Oh,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하나님의 선하심은 주님이 선하시다, 주님이 좋으시다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시다. 그게 곤고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건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2절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주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이 곤고한 자, 정말 악인이 두루 얽혔을지라도 주의 법들을 잊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합니다. 감사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 아닙니까? 감격에 넘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감사. 근데 이 감사는요, 그냥 내가 해야지 하는 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의 신실하심과 그의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결국 타협하지 않고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한 그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가 고백하는 감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사할 때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한다. 여러분 밤중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시편에 나오는 밤중은 대략 고난의 때입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환난의 때입니다. 내가 밤중에 그 고난의 때도 내가 여전히 그때도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감사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오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첫째, 은혜를 구하십시오. 둘째, 나의 행위를 생각하시며 증거의 율례 말씀으로 돌이키는 참된 회개의 삶, 신속히 행하는 그 회개자의 삶, 말씀 중심의 삶으로 나가십시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아니하고 그의 선하심을 맛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